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뭡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경건의 생활들을 감당하고 또 여러 가지 훈련들을 받고 특별 새벽기도에 나오고 또 선교회에 동참하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얻고자 이런 경건의 생활들을 애쓰고 힘씁니까? 아마 동일하게 다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 나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아마 다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맞죠? 아닙니까? 네,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냥 좀 사람 만나고 싶어서 왔어요. 이런 분도 분명히 있을 거지만, 우리가 종교라는 것을 궁극적으로 믿고 또그 안에서 훈련받고 하는 이유는 구원이라는 그 최종적 단계에 다다르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가톨릭이 있고, 유대교가 있고, 불교가 있고, 기독교가 있고, 또 힌두교도 있고, 굉장히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신들이 있고요. 또 어떤 종교에서는 한 명의 사람을 신으로 인식하는 그런 종교도 있습니다. 최근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 이렇게 나온 은혜로 교회라는 하나의 사이비 집단이 나오는데, 교회라고 이름 붙이기에도 사실 민망하죠. 교회가 아니라 사이비 집단이죠. 400명의 성도를 그 낙토라고 이야기하는 그 피지 섬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그곳이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책임져 줄수 있는 곳입니다라고 하면서 그곳으로 옮겨가요. 400명의 그 성도들이 그곳에서 감금 생활을 하는데, 여권을 뺏기고 모든 전 재산을 다그 교회에 다 뺏깁니다. 그리고 그 낙토에 가자마자 하루 종일 고된 노동을 하는 것들을,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었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모든 하루 일과가 마치면 저녁 10시부터 3시간 동안 타작마당이라는 게 시작이 됩니다. 도망가려고 했거나 일을 잘 못했거나 하는 사람들을 집단 폭행하는 시간입니다. 사람의 뺨을 때리는데요. 그 뺨을 때려서 이게 딱 맞는데 견디면 알곡, 거부하거나 도망가면 가라집니다. 말이 됩니까? 그럼 그곳으로 그들이 간 이유가 뭡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낙토라고 불리는 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삶을 살려고. 정말 구원이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럼 구원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노력하고 있습니까? 오늘 구원을 위해서 누구보다 노력했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초상화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곳에 있는 인물이 혹시 누구인지 아십니까? 네. 한 사람은 피골이 거의 상접된 그 얼굴을 보여주고 있고, 오른쪽의 모습은 아주 좀 풍채가 좀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모습은 저희 이제 대청 일부가 되는데 대학부에 그 고준호라는 친구가 있는데 거의 그 친구처럼 이렇게 빼짝 이렇게 마른 모습을 보여주고요. 누군가를 제가 비방하기 위한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오른쪽에 있는 모습은 이게 덩치가 큰 사람입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이두 사람이 동일 인물입니다. 16세기 가톨릭의 신부이자 또 16세기 종교개혁의 포문을 연 루터라는 인물이에요. 왼쪽에 있는 그 루터의, 오른쪽인가요? 아니, 오른쪽에 있는 루터의 사진은 루터가 22살 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뚱뚱한 루터의 모습은 루터가 영면할 당시의 사진 초상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20대 때의 루터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참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2살의 그 루터의 나이에 그 이전에 이제 루터가 한번 죽을 고비를 넘겨요. 지나가다가 벼락을 맞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벼락을 맞아요. 그 죽음의 어떤 위기 가운데서 루터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는 22살이라는 나이에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로마 가톨릭은 구원에 이르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금욕과 고난을 자기 몸에 새기면서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서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방법은 루터는 택했던 겁니다. 당시에 16세기 수도원 운동이 활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세기 수도원들은 꽤 타락을 했었습니다. 그 규례와 규율들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특별히 가장 엄격한 기준을 내세우는 그 규례와 규칙이 있는 어거스틴 은자 수도원이라는 곳으로 루터는 선택을 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수도원의 규칙들을 잠시 좀 살펴보면 참 재밌는 일들이 많은데 일단 그 옷입니다. 아까 그 사진 한번 다시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옷을 보면 알겠지만 이 옷 하나입니다. 다른 여러 옷이 없어요. 이런 형형색색한 옷이 있는 게 아니라 딱 거의 단벌의 옷을 줍니다. 루터의 그 회고를 보면 회상을 보면 겨울에는 수도원에서 제공하는 모든 옷을 다 입고 있어도 추워서 얼어 죽을 지경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옷이 좋겠습니까? 좋은 옷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까지 이들의 옷이 이랬고 이런 고난의 삶을 살았냐면 몸이 따뜻해지고 몸이 편하면 다른 생각이 들고 죄에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에 참여했던 겁니다. 루터의 회상을 보면 그 무엇보다 추운 겨울에 이 한 벌의 옷을 입고 견디는 것이 수도원 생활 가운데 가장 힘들었다고 묘사할 정도예요. 또 다른 수도원의 그 하루의 스케줄을 보면 수도원은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서 해가 뜨는 무렵에 해가 지는 무렵에 보통 다 잠자리에 듭니다. 그러면 대략 한 새벽 3시나 5시쯤에 일어나서 저녁 8시쯤에 다 잠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에 한 3차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죠. 6월과 12월과 그리고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그때 우리가 경건을 위해서 막 애를 쓰고 힘을 씁니다. 저도 많은 친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내일 새벽 기도 꼭 와라. 무슨 일이 있어도 와라. 특히 이제 간사들에게는 꼭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많은 지체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냥 안 자고 갈게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그 경건이 만만치 않습니다. 뭐 당시에는 전기 같은 것이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호롱불 하나로 의지해서 살았던 시대였죠. 그러니까 더더욱 아침 해 뜰 무렵에 일어나고 해 지면 자는 것이 익숙했던 겁니다. 어쨌든 매일매일의 삶에 그런 경건의 삶을 수도사들은 살아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하루 일과를 쭉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총 7번의 기도 시간을 가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3번 기도를 하고 미사를 한번 드리고 점심을 먹습니다. 점심을 먹고 난 이후에 또 한 번의 기도 시간을 가집니다. 보통 기도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잠들 무렵까지 또 3번의 기도 시간을 가져요. 그럼 총 7번의 하루 종일 기도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의 미사를 매일매일 드리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 잠들 때까지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하루에 두 번의 식사가 제공이 되는데 또 이것도 규칙이 있어요. 밥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게 합니다. 두 번의 식사 중에 규칙이 뭐냐면 내가 최소한의 병에 걸리지 않거나 몸을 상해하지 않을 정도로만 식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소한의 음식만을 섭취를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끼를 먹는데 그것도 금요일은 또 금식입니다.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이나 여러 절기들이 다가오면 수요일과 토요일에 추가로 금식을 합니다. 이런 금욕적인 생활들을 계속 요구받아왔던 것들이 바로 수도원의 삶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배가 부르고 몸이 편하면 제가 들어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더 철저하게 금욕적인 삶을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루터는 벼락 맞고 죽을 위기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고 결단해서 들어왔습니다. 그의 경건의 생활은 수도원에서 말했던 그 경건의 생활보다 훨씬 더 심한 생활들을 감당했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빵 한 조각 먹지 않는 그런 수도사의 생활을, 그런 금식을 3일 밤낮으로 하는데 그것을 아주 여러 번 했습니다. 루터의 회상을 보면 정상적인 식사가 나올 때, 고기 같은 반찬이 나올 때 그것을 먹지 못할 정도로 몸이 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이렇게 아침부터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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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에 조금 먹고 기도하고 자고 아침에 또 일어나서 기도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점심 먹고 기도하고 이런 삶을 사는데 무슨 죄가 틈타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다 보면 거룩해질 것 같아요. 거의 뭐 하나님같이 이게 거룩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와 동일해질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루터가 이런 생활을 하는데 정말 회개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참회 기도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는데 로마 가톨릭은 고해 성사라는 게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내 죄를 고백해서 그 죄를 털어내는 작업들이 있는데 고해 성사를 얼마나 길게 했냐면 6시간 동안 고해 성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침 먹고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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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 먹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6시간 동안 고해 성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루터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수도사 생활을 하는데 마음에 시험이 찾아옵니다. 어떤 시험이냐면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경건에 애를 쓰고 하나님께 도달하고자 이렇게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경건의 수준에 오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내가 도무지 아무리 애를 써도, 내가 아무리 기도 시간을 많이 가지고 아무리 참회를 해도 내 안에 죄성을 계속적으로 발견하게 된 겁니다. 선행, 기도, 예배, 금욕 빠짐없이 지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 이후로 폭풍 같은 그 시험의 시간이 루터에게 찾아옵니다. 재밌는 거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 생활, 목숨 걸고 경건 생활을 하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봐도 만족스러운 그런 경건의 생활을 하면 재밌게도 내 안에 죄를 더 발견하게 됩니다. 아,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정말 내가 쓰레기구나. 이런 것들을 더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금요 영성집회 3시간 동안 앉아서 오늘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 여러분, 뭐가 제일 먼저 터져나옵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밖에 터져나올 것이 없습니다. 나의 의로서, 나의 경건으로서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없는 그 한계가 인류의 보편적 한계라는 거죠. 이런 동일한 루터와 동일한 상황을 겪고 있는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데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6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이 스스로를 이야기하는데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바울은 이 정도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신분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베냐민 지파, 열두 지파 중에 가장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베냐민 지파 소속의 사람이고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대요. 우리가 바리새인들 욕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도 욕하셨고 그래서 우리도 따라 욕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과연 바리새인의 그 헌신과 율법에 발끝만큼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정말 율법에 충실했던 자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러냐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대요. 그만큼 율법에 자신이 있었던 존재가 바로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런 흠이 없는 자였는데 7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걸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더 직접적인데요. 내가 명예로이 여겼던 다른 모든 것과 함께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통에 내던졌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이루고자 했던 그 경건의 모든 것들을 갈기갈기 찢어서 쓰레기통에 던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어떤 자였습니까? 기독교인들, 예수를 믿는 자들을 끌고 가서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였던 자입니다. 그게 바로 율법에 의였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율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유대교 사회는, 이 유대인들의 사회는 정치와 종교가 합일되어 있는 사회였습니다. 분리되어 있는 사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높은 위치에 오르면 오를수록 정치적으로도 높은 위치에 계속 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 도달하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쓰레기통에 갈기갈기 찢어서 버렸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것으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온전한 지식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대요. 하나도 없대요. 그게 바로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인류 보편의 상황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힘과 어떠한 경건으로도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습니다. 루터는 수도원의 경건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시험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엄청 고뇌해요. 고해성사 엄청나게 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하니까 당시에 수도 원장이었던 슈터우피츠라는 사람이 루터를 불러서 권면합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성경 좀 읽어라. 당시 수도원은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루터의 회고에 보면 에어프루트 그 지역의 수도사들 중에 유일하게 성경을 읽었던 인물이 루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럼 뭘 봤냐? 수도원의 규칙만을 따랐던 거죠. 그것을 통해서 충분히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잘못된 가르침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루터는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의 삶의 잘못된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내용이 그 핵심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진리는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 단순한 믿음의 원리를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조금 더 풀어서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래요. 무엇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거를,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많은 용례들을 살펴보면 신실함이라는 단어로 때로는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르게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고요?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얻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로우신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와의 약속을 어기신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아주 쉽게 약속을 어깁니다. 친구끼리 야, 우리 2시에 어떤 카페에서 한번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친구가 1시간 뒤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카톡도 안 받고 전화도 안 받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기다립니까? 끝까지 내 친구는 올 거야. 그리고 카페가 문 닫을 때까지 그 자리를 끝까지 고수하고 내일도 오고 모레도 오고 연락 받을 때까지 오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한 시간만 지나도 아, 미쳤구나. 그리고 온갖 욕을 다 하면서 다시는 안 봐. 그리고 집에 가버립니다. 우리는 약속을 했지만, 만나기로 약속을 했지만 한쪽에서 일방적 파기를 하면 역시 반대쪽에서도 일방적으로 파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상대방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도 변화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수많은 언약 가운데 수많은 언약이 깨어지고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 약속을 붙드시고 믿으시고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모든 고난을 묵묵히 다 감당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우리에게 전가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떠한 공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오해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목사님, 그럼 경건의 훈련을 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이렇게 또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뭐 이제 우리 당장 12월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잖아요. 이제 또 열심히 제가 나오라고 그럴 텐데 12월 첫째 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 끝나고 나면 1월부터 청년 일부는 어디로 가죠? 통영을 가게 되고 뭐 청년 일부는 또 목포를 향해 가게 되는데, 그럼 뭐 모든 경건의 훈련이 그럼 필요 없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큰일 납니다. 순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어요. 우리의 율법으로, 우리의 어떤 것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는데, 그 의롭게 만든 우리가 이제는 그에 걸맞는 합당한 경건의 생활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본문에서는 그것을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뭡니까? 여러분, 3일 교회를 아는 지식은 뭐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3일 교회를 소개한다면 어떻게 소개할 겁니까? 쉽지 않죠. 3일 교회를 한번 소개해봐라 그러면 한 3분 할 수 있을까요? 아, 선교 많이 가는 교회고 청년이 많이 있는 교회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고 또 뭐 있을까요? 그런 교회입니다. 지식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아요. 삼일교를 진짜 알려면 삼일교 최소 1년은 있어보고 한 사이클은 다 돌아보고 그리고 간사 한번 해보고 리더도 한번 섬겨보고 그래야지 비로소 아, 삼일교 조금 안다 이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대상을 우리가 이해하고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사물로서 단순히 지식적인 전달로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경험하고 동참하지 않으면 절대 몰라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분의 뜻에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실로서의 인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개인적 친밀한 관계로 들어감을 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내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했던 그 일들, 그리스도의 그 생각들,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모든 일들에 참여한다는 의미예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전 인류를 창조하고 전 세계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비참한 십자가의 사형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높디 높은 그분이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천한 모습으로 비천에 처하셨던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하셨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것을 동참해야 됩니까? 바울은 어찌 보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굉장히 잘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의 수제자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오를 수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참여함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 어떤 지역에 가면 돌로 맞고 감옥에 갇히고 피 흘리고 또 맞고 또 갇히고 피 흘리고 그 고난에 참여했던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렇게 딱 보면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유진 피터슨의 번역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직접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죽기까지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 나는 그 모든 하찮은 것을 버렸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는 길이 있다면 나는 그 길을 걷고 싶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직접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죽기까지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나 그 모든 것들을 버렸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는 길이 있다면 나는 그 길을 걷고 싶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믿는 우리는 매일매일 어떤 고백들을 하십니까?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12절에 있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세는 바로 이와 같아야 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겠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날 저에게 너는 그렇게 살고 있냐? 이렇게 물으면 부끄럽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합니다. 이렇게 답할 것 같아요. 넌 무엇을 포기하고 있냐? 이렇게 물으면 아무것도 포기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렇게 답할 것 같습니다. 너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아니요,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을 바라보면 그리스도가 살았던 그 발끝에도 미치지 못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하찮은 것을 다 버렸습니다. 이제 내가 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그 길만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너 정말 그 길 가고 있냐? 라고 물으면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포기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견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성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태도를 보시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는 겁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고백의 삶의 자세를 가지고 매일매일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만이 진정한 우리 삶의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오직 한 분뿐이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갑시다.